요한계시록 41번 메시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두 번째 다니엘 9장에 있는 왕 타이터스와 적그리스도 둘 다 예루살렘과 성전을 파괴함 또한 적그리스도는 다니엘 9장 26절과 27절에 있는 그 왕입니다. 만일 이 장을 주의 깊게 읽어본다면 당신은 그 왕이 두 사람을 언급하고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먼저 그것은 로마 군대를 이끌고 주후 70년에 예루살렘을 멸망시켰던 타이터스를 언급합니다. 그 멸망은 누가복음 21장에 있는 주님의 예언에 대한 성취입니다. 예루살렘을 마지막으로 방문하셨을 때 주님은 그분의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이 멸망하리라는 것과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질 것임을 예언하셨습니다. 그 예언은 주님이 죽으신 후 40년도 못되어 이루어졌습니다. 역사에 따르면 그 멸망은 끔찍했습니다. 그러나 타이터스는 장차 올 왕인 적그리스도의 그림자일 뿐이며 타이터스 밑에서 행해진 예루살렘과 성전의 멸망도 장차 적그리스도 밑에서 행해질 예루살렘과 성전의 멸망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그 왕이란 하나의 칭호를 공유하고 있는 그 두 사람 사이에는 대략 2000년이라는 시간의 간격이 있습니다. 한 일해 동안 유대인들과 언약을 굳게 정함. 다니엘 9장 24절부터 27절까지에는 70일에 관한 예언이 있습니다. 이 70일에는 날들의 일해가 아니라 해들의 일해입니다. 다니엘 9장 25절은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일곱 일해와 육십이 일해가 지날 것이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언급된 일곱 일해는 페르시아 왕이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라고 포고령을 내린 때로부터 개선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포고령이 내린 때로부터 성의 재건까지의 기간은 49년이었습니다. 62 이래는 예루살렘의 재건축이 완성된 때부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까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은 다니엘 9장 26절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62 이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인데 이는 그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성의 재건이 완성된 때부터 메시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의 때까지 434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다니엘 9장에 언급된 70일회 중에서 오직 한 일회만 남은 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후에 타이터스가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켰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때와 70번째 일회의 시작 사이에는 미지의 공백기가 있습니다. 이 휴지 기간은 이미 1900년 이상이나 되었습니다. 이 공백기는 주후 476년에 멸망한 고대 로마 제국과 로마 제국을 대체한 로마 천주교를 망라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것은 소생한 로마 제국도 포함할 것입니다. 소생한 로마 제국의 마지막 가이사가 유대인들과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맺을 자인 적그리스도일 것입니다. 다니엘 9장 27절은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라고 말합니다. 이 언약에서 적그리스도는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종교에 따라 하나님을 경배할 자유를 약속해 줄 것입니다. 그 일해의 중간에 제사와 봉헌물을 중단시킴. 그러나 3년 반 후에 적그리스도는 그의 태도를 바꿀 것입니다. 다니엘 9장 27절은 계속해서 그 일해의 중간에 제사와 봉헌물을 그치게 만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언약의 파기는 사탄이 땅으로 내어쫓겨 적그리스도를 선동하기 위해 지중해 해변에서 있을 때인 매우 결정적인 시점에 일어날 것입니다. 그때의 적그리스도는 모든 신들 위에 자신을 스스로 높일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너희 유대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경배해서는 안 된다. 내가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가 제사를 멈추고 너희의 종교적 절기를 폐할 것을 명한다. 더 나아가 나는 너희의 율법을 변개하겠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과 너희 하나님의 율법과 절기들에 관한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돌이켜 나를 경배해야 한다. 적그리스도가 자신을 모든 신들 위에 높일 때 또한 그는 성전을 더럽힐 것입니다. 황폐케 하는 자로서 성전 안에 가증한 것을 세움. 다니엘 9장 27절은 또한 그리고 그는 가증한 것들로 온통 뒤덮기 위해 성전을 황폐케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주 예수님이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에 말한 바 황폐함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분은 이것을 언급하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성전과 예루살렘성을 모두 파괴하면서 가증한 것들이나 우상들과 황폐함이나 멸망을 가져올 것입니다. 이것이 다니엘 9장 25절부터 27절까지에 대한 합당한 이해입니다. 이런 이해를 갖고 있다면 우리는 적그리스도가 유대인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17장에 이를 때 우리는 적그리스도가 유대주의에 더하여 카톨릭주의를 파멸시키리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주의와 카톨릭주의는 둘 다 하나님의 눈에 가증한 것이 되었습니다. 비록 우리 중 어떤 이들은 전자나 후자 안에 있었지만 주님을 찬양하는 것은 더 이상 우리가 이런 주의 안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수세기 동안 이 두 주의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이었습니다. 2장 9절과 3장 9절에서 주 예수님은 유대인의 회당을 사탄의 회당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더욱이 주 예수님은 카톨릭 주의가 큰 음녀임을 사도 요한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따질지 모릅니다. 어찌 당신은 유대인의 회당을 사탄의 회당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회당 안에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회당을 사탄의 회당이라고 말한 이는 내가 아닙니다. 이것은 주 예수님이 그분의 교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회당 안에 있던 이는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이었습니다. 또 다른 이들은 카톨릭 주의를 변호하면서 선주교는 그리스도를 전파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카톨릭 주의는 그리스도를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가르칩니다. 마리아 숭배는 이교주의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불리우는 천주교의 마리아는 비너스 여신의 또 다른 형태입니다. 이것은 마귀적인 것입니다. 크리스마스 역시 마귀적입니다. 왜냐하면 태양의 탄생을 기념하는 이교도의 축제일 12월 25일을 그리스도의 탄생일이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이 얼마나 모독적입니까? 비록 천주교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인적인 모습을 가졌지만 그 근원은 바벨론주의입니다. 이런 이유로 하나님 보시기에 천주교는 영적 음행을 범함으로써 스스로를 부욕해 하는 큰 음녀입니다. 그러므로 천주교는 큰 음녀라고 불리웁니다. 유대주의와 카톨릭주의는 모두 사탄적입니다. 사탄의 사주 아래 적그리스도는 유대주의와 카톨릭주의를 멸할 것입니다. 그는 자기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위해 그것을 행하고 있음을 인지하지 못한 채 이런 파괴의 역사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 위에서 하나님은 주권적이십니다. 적그리스도는 모든 종교를 폐하고 자신을 유일한 경배의 대상으로 만들면서 스스로를 모든 신 위에 높이는 과정 가운데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 파멸됨. 결국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 파멸될 것입니다. 이 멸망은 아마겟돈 전쟁에서 그리스도에 의해 수행될 터인데 그때 그리스도께서는 적그리스도를 철저하게 진멸하실 것입니다. 다니엘 11장에 있는 왕. 적그리스도는 또한 다니엘 11장 36절부터 45절까지에 있는 왕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미 다니엘 11장의 두 왕, 즉 남방왕과 북방왕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다니엘 11장에서 남방은 애굽을 가리키고 북방은 시리아를 가리킵니다. 때때로 애굽과 시리아는 서로 전쟁을 했습니다. 북방왕인 시리아 왕은 장차 올 적그리스도와 많은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로 예표됨. 11장 36절부터 45절까지에 있는 왕은 다니엘 11장 21절부터 35절까지에 있는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로 예표됩니다. 안티오커스는 성전 안에 돼지를 넣어둠으로써 성전을 손상시켰고 성소를 더럽혔습니다. 그러므로 외경에 있는 두 권의 마카비서에 기록된 대로 마카비가가 일어나서 그를 대항하여 싸웠습니다. 안티오커스는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들과 정하신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고 계속적인 제사를 폐했습니다. 더욱이 안티오커스는 성전 안에 황폐케 하는 가증한 것을 두었습니다. 우리가 보았듯이 적그리스도 역시 같은 일을 행할 것입니다.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함. 다니엘 11장 36절과 37절은 이 왕, 곧 적그리스도가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 열조의 신과 여자의 사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아무 신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계시합니다. 적그리스도는 이 모든 것을 할 것입니다. 견고한 요새들의 신을 공경함. 다니엘 11장 38절은 적그리스도가 견고한 요새의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 열조가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은 보석과 보물을 드려 공경할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에게서 돌아서서 그 자신의 우상을 경배할 것입니다. 그를 인정하는 자에게는 그 보답으로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 하며 땅을 나눠주기도 함. 다니엘 11장 39절은 무릇 그를 인정하는 자에게는 그 보답으로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도 하며 땅을 나눠주기도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적그리스도가 자기를 인정하는 자들을 승격시킬 것임을 가리킵니다. 그는 그들에게 그 보답으로 영광과 다스릴 권위와 땅의 일부를 줄 것입니다. 그 여러 나라에 들어가며 물이 넘친 같이 지나갈 것임. 다니엘 11장 4절은 적그리스도가 그 여러 나라에 들어가며 물이 넘친 같이 지나갈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는 그가 침략할 나라들을 장악할 것임을 뜻합니다. 아름다운 땅에 들어감. 적그리스도는 또한 아름다운 땅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땅은 거룩한 땅입니다. 이것은 그가 유대 나라도 장악할 것임을 가리킵니다. 바다와 아름답고 거룩한 산 사이에 장막 궁전을 세움. 다니엘 11장 45절은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들과 아름답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바다들은 지중해와 갈릴리 바다입니다. 아름답고 거룩한 산은 예루살렘이 있는 곳인 시온을 언급합니다. 이 두 바다와 시온 산 사이에 적그리스도가 그의 장막 궁전을 세울 것입니다. 그의 끝이 이르고 그를 도와줄 자가 없음. 결국 그의 끝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그를 아마겟돈 전쟁에서 끝내버리시며 아무도 그로 피하도록 돕지 않으리라는 것을 뜻합니다. 적그리스도에 관한 이 모든 요점들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는 그가 어떤 류의 사람이며 또 심지어 그가 어디에서 나올 것인지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따라 나는 그가 그리스로부터 나오거나 혹은 고대 마케도니아의 영토에서 나올 것이라고 매우 확신합니다. 어쩌면 그는 그리스 민족의 후손인 동시에 그 지리적인 지역에서 나올지도 모릅니다. 동 로마 제국은 알렉산더 대왕의 네 분할지를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예언들에 따르면 적그리스도는 서로마 제국에서 나오지 않고 그리스와 마케도니아 제국의 영토 안에 있는 네 왕국들 중 하나에서 나올 것입니다. 이 왕국들은 모두 동로마 제국의 영토 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나는 적그리스도가 아마도 그리스 민족과 그 영토 출신일 것이라고 강하게 말합니다. 우리는 깨어서 그리스에서 발생되는 사건들을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니엘 2장과 7장과 8장과 11장에 있는 예언들의 대부분이 성취되었습니다. 이미 성취된 것들이 문자 그대로 성취되었으므로 남은 예언들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마케도니아나 그리스로부터 남쪽으로, 동쪽으로, 거룩한 땅으로 진출할 것입니다. 오늘날의 세계 정세는 중동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때가 가까웠으며 머지않아 곧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가 온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적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날마다 나는 중동의 정세를 주시하고 있으며 그 지역에서 발생하는 사건들에 관해 나의 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것은 우리에게 그분의 예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있다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에 관한 예언들을 연구해 봄으로써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은 그가 세상 권세의 궁극적 결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 권세는 바벨론에서 시작되었고 그 뒤를 이어 메대 바사 제국, 마케도니아 제국, 로마 제국 등이 왔습니다. 메대 바사 제국은 바벨론의 연속이요, 마케도니아 제국은 메대 바사 제국의 연속이며 로마 제국은 마케도니아 제국의 연속이었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세상 권세가 한 제국에서 다른 제국으로 연속되어 왔음을 봅니다. 궁극적으로 로마 제국에서 적그리스도가 이들 세상 권세의 최종 완성적인 결말로서 출현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패배당하고 불못에 던져질 때 세상 권세는 완전히 종결될 것입니다. 다니엘 2장에 의하면 손으로 뜨지 않은 돌 하나가 하늘에서 그 형상의 열 발가락들 위로 떨어질 것입니다. 그 돌은 열 발가락을 칠 뿐 아니라 머리부터 발가락까지 성상 전체를 칠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알듯이 그 돌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날 그분은 건축하는 돌이시지만 그날에는 쳐부수는 돌이실 것입니다. 교회에게 그리스도는 건축하는 돌이시지만 세상 권세에게는 성상 전체를 산산히 부서뜨릴 쳐부수는 돌이십니다. 이미 보았듯이 적그리스도는 고대 마케도니아 제국의 네 왕국들 중 하나에서 아마도 그리스에서 나올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일부였던 그리스는 또한 열 왕국들 중 하나이며 또는 그 형상의 열 발가락 중 하나일 것입니다. 성경의 예언에 따라 우리는 이제 적그리스도가 그리스나 마케도니아 지역 안에 있는 로마 제국에서 나올 것이라고 확실하고도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적그리스도가 무엇을 행할 것인지도 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적대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할 것입니다. 그는 유대주의에 관련된 모든 것을 폐하고 유대인들과 땅에 남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가톨릭주의를 멸할 것입니다. 그는 지적으로 뛰어나고 유능하며 천체군을 손댈 능력을 소유할 것입니다. 아마도 그는 우주를 탐사하기 위해 현대적 과학 발명품들을 사용할 것입니다. 그는 건장하고 강건하며 무섭고 매혹적인 외모를 가질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당시에 땅 위에 남아있다면 당신이 이 두 메시지에서 다룬 바에 따라 그 모든 특징들을 알므로써 그를 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그가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그에게 매혹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는 강력한 지도자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비록 오늘날이 민주주의 시대이긴 하지만 많은 이들이 민주주의의 결점들에 실증나서 강력한 통솔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막강한 지도자가 출현할 때 거의 모든 사람이 그에게 기대를 걸 것입니다. 오늘날 세계 정세의 추세가 이러하기 때문에 적그리스도가 많은 사람들을 매혹시키기란 용이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찬양함은 우리에게는 예언의 빛이 있어 어둠 속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적그리스도가 어떤 사람일지 알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네 번째 짐승이요, 작은 뿔이요, 군왕이요, 왕입니다. 그가 나타나면 그를 알아보기가 쉬울 것입니다.